오늘 저들이 보시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이 힘을 쓰라는 말이 뭘까? 저들이 먼저 좀 잘 생각을 하실 때 기도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 마음에 더욱더 와닿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보시면 우리 힘을 쓰라는 의미를 좀 더 잘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어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놔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길은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리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드신 것과 말씀하신 것과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한번 좀 잘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관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왜 불의하냐면은 주인이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해고 소식에 이 청지기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당장 닥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장래일이 임박했구나 받아들였어요. 그걸 임박했거나 받아들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가 행동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임박했네, 심각하네, 나는 이 문제에 진지해.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다면, 정말 심각하다면, 정말 임박한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즉각 행동이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청지기가 즉각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보셨지만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당신 빚진 게 얼마요? 빚 문서를 조금 좀 깎아줄게. 이래가지고 의도했던 게 뭐죠? 아, 내가 떨려날 때 갈 데가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장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에 즉각 행동을 취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슬기롭다고 했던 거는요, 이렇게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는 일이 뭐 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칭찬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뭐죠? 뭐가 슬기롭다고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바로 이거예요. 장래일이 임박했음을 깨닫기에 즉각 필요한 행동을 세상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상당히 이 중요하고 진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획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라 또 말씀하시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힘써야 하는구나. 기도해야지라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기도의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도록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어요. 골로새서 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골로새서 말씀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보시는 말씀을 통해 계속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선명하게 살펴왔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참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한번 그 몇 장 앞으로 가셔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자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력의 주제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모든 힘을 쏟아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수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천국을 그냥 소망하면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예수가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축도를 드릴 때도 언제나 이 무너진 틈새에 서서 무너진 틈새에 막아서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무너진 틈새를 보면 막아서는 중보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기도의 불길 속에서 있게 됐어요. 골로새 교회보다 먼저 교회의 출발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교회는 어땠습니까? 기도의 불길 속에 세워져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죠.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냥 의논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힘쓴 것이 있었어요. 지금 골로새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성령의 사람들마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묘하는 것보다 묘사를 합니다. 목격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처음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외부인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 또 사귀는 일,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코이노니아가 풍성했고요. 빵을 떼는 일입니다. 브레이킹 브레드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성찬이 있으니 예배가 풍성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경험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 그 모든 일에 동시에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요. 교회의 목적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을 위해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기도에 그 일을 위해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의 증인의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이게 좀 길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는 안 올렸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4절 그리고 이어서 좀 건너뛰어서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30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요 대화 중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자 그래요? 그냥 대화하다 끝나지 않죠. 아, 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해야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좀 이런 뭐 이런저런 기도를 좀 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자리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뒤로 밀었다가 시간이 될 때 여유 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순간순간에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건 당연히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인생의 도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신자들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시다가 이제 어떤 그런 문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는 그런 말이 나오나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자연스럽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여기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되겠죠. 기도하자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얘기합니까? 좀 더 생각해보지 뭐, 좀 알아보지 뭐, 찾아보지 뭐, 모색해보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기도하시는 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주일 다니는데 자꾸만 기도하자고 그러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는 풍성한 풍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4장 그 2절에서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감사가 되살아나는 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참 바라는데요. 성도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더 안 되세요? 좀 거꾸로 생각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가 되살아나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보시지 않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시키시는 보존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들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말이죠. 아, 내가 이런 일이 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력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참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선뜻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 이제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세요? 내 사정 하나 유력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들어준다면 그렇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가 되살아나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고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이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명상에 잠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분과의 교제예요. 예수와의 교제예요. 그분과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짐과 삶의 무게를 맡겨드리는, 그리고 흔쾌히 맡아주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훨씬 내 인생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구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놀래거나 너 너무 큰 거 구한다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감사가 되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감사가 되살아나고 기도하면 영이 깨어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있어라. 기도하셨는데 오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말, 교묘한 속임수들과 같은 경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 너무도 많은, 너무도 오류와 같은 그런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어쩌면 데이터를 수집하느라고 골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수집해도 결말이 나지 않는 그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선명한 것을 원한다면, 초점이 맞는 것을 원한다면 기도해라. 우리가 어떤 화면을 볼 때 초점이 안 맞추는 거 조금 보고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죠? 이게 뭐야? 이렇게 흐릿해가지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초점을 딱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맞출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네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속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성령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요, 자기 그냥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막힌 것뿐이었잖아요. 답답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은 옆 감옥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공포스러운 소리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의 평강, 주의 약속, 주님 나라와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현재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매이게 만들지만 기도하면 주의 나라가 선명해집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참빛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2절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3절서부터 6절은 구체적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3절, 4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5절, 6절이에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말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일을 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나머지 5절, 6절은요, 골로새 교회도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그 일을 나눠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 3절 4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을 위해 이렇게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자, 누가 열어주시나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열면 닫혀져 있을 문이 없죠. 예수께서 여시는데 누가 감히 막습니까? 예수께서 닫으시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구원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문. 전도의 문.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가르고 있는 그 분기점이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실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공간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듯 문이라는 건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의 접촉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피지컬한 공간하고요, 우리 영적인 공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공간은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지 감옥의 한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있었던 영적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가득 찬 영적 공간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충만함을 한껏 밀어넣어 줄 수 있기 위해 새로운 공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지, 크리스찬이 속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영적 공간, 이 영적 공간의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트랜스퍼 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려지게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를 보는 주님의 시선하고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우리 스스로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도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 공간에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런 공간 속에 우리는, 우리 영적인 공간에 있는데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들어갈까요? 주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여 권세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 이런 우리의 정체성. 근데 이것을 기도 중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그렇듯 우리의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한 일로 매여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천국 비밀, 그 비밀에 매인 바 되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그가 매여 있는 것은 여기서는 새 사슬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사슬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영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피지컬한 것만 우리가 보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십시오. 매우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아, 뭐야? 그게 뭐지? 추상화를 보는 느낌이 아니세요, 혹시?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되도록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 선교를 위해 전도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5절 6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선교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하고 그 왜 그러니까 5절의 시작이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랬잖아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잘 따라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먼저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외부인들이요. 이렇게 외부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성경의 그냥 표현을 따르는 거예요. 외부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보다 뭘 먼저 합니다. 뭘 먼저 할까요? 듣기보다 보기를 먼저 합니다. 듣기보다 보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는데 들을 게 없어라고 먼저 결론 내리면 들을 일이 없어요. 자, 먼저 보고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먼저 봅니다. 왜 크리스찬인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 답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주는 답이 비로소 우리에게 기회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그들에게 포착되어야 예수를 말할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거의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아주 업데이트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예전같이 그냥 뭐 복음자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누가 들어요 요즘에?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예전처럼 그냥 막 그냥 뭐 전하면은 어쩌다가 듣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대하는 보도록 하는 그 일서부터 그래야지만 터킹 포인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그 일. 아, 요즘에 우리 주변에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이 급증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신이란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사람들한테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 글쎄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 뭐 좀 관심은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예수 아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절반이 훨씬 넘어졌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 복음의 스스로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미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떤 예 그런 전대였던 하나의 틀이 생기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먹혀 들어갔던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확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최선의 업데이트된 그러한 적용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요,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보시면 기독교는 신생아 같은 처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존에 오래된 어떤 그런 종교 형태가 있었고 문화의 그런 구조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외부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사고 의혹을 주는 경우가 됐었죠.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지 않았느냐? 아니요, 먼저 봤어요. 사도를 보고 예수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들었어요. 거기서도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조건 예수부터 말하려고 하는 건 예전에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라든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대에는요, 젊은 세대는 생소한 경우들이 점점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탄생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알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young adults 같은 그런 경우들, 미국 이제 사회 물론 뭐 꼭 미국 사회뿐만은 아니죠. 많은 그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그 트래디셔널한 그러한 가족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소수예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가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일터 현장에서 대화해 보시면 트래디셔널 그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 그게 무너진 지 꽤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냥 가정하고 단정 짓는 그런 일들이 미싱 더 마크 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알겠죠. 예수 얘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반응이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어떤 그런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말을 해주는 그 일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다 말한 다음에 그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임박성이 있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하고 교회를 전혀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6절에.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에서는 복잡한 것보다도 한번 좀 우리 각자의 좀 기억을 다시 한번 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던 누군가를 알고 도움을 받았던 그런 좋은 그런 영향력을 입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셨나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그리고 그런 분들과 대화한 기억이 계실 겁니다. 다 그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싶게 만든 사람의 소금과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소금과 맛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내용이 바르고 이치에 맞는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고민하고 불투명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딱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런 소금 같은 말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기에 바르고 순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는 더욱더 듣고 싶고 그래서 소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존중해 줬던 겁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소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금과 은혜. 그 양면이 고루 갖춰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 주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와 같은 일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엄청난 그런 가공할 권세를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평생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정말 기도의 권세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무장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사귐의 모임 코이노니아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함께 힘쓰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우리 참피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